제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만나고 주변에 있는 교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죽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자기의 앞날을 이렇게 미리미리 예비해 놓는 그 청지기가 행위 자체는 악하지만 앞날을 예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이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요새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80, 90, 심지어 100세까지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기회, 또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작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13절에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물도 섬기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16장 14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코웃음을 치는 그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천국,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지위를 누리고 바리새인들 같으면 돈을 많이 벌고 해서 아내도 여러 두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코웃음 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채 속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종교생활하는 이런 모든 거 이게 악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위선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는 오는데 왜 교회에 오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저 뭐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고 뭐 복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 최종 종착지가 지옥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불같은 심판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실화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둘 다 죽는단 말입니다. 둘 다 죽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자마자부터 영원 무궁토록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 정말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남들 보기에 경건한 척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죽자마자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냐? 지옥에 일단 딱 죽어서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목숨을 가지고 사는 이 때에만 하나님이 하시지, 일단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이 돼서 하나님의 한 말씀 딱 하시면 그걸 다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고소할 자가 지옥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시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연옥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초를 사고 뭐 갖다 선물을 바치고 가서 빌면은 연옥에서 옮겨지는 그런 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6천년 동안 인류를 만드신 이 이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누가복음 17장은 16장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실화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위에 맨 끝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서 말씀을 다 전파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남은 일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얼굴을 굳게 고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시며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 지역을 주르륵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게 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해야 될 텐데 이 교회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이 교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6개월 동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될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 어린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주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죄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이 너희에게 실수를 하거나 할 때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이 제자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이 태도가 뭐냐.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1절, 2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누가 보면 16장 끝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부자가 지옥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해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불호수, 그다음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와 같은 장소가 불호수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편 41편 9절, 109편 8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걸 성취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성취했어요? 가룟 유다가 성취했죠. 근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넘어져서 결국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 속에서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화를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다음 절에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약교회를 하면서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럼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작은 자들이 앞뒤 문맥 지금까지 15장, 16장 이런 문맥을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부자원 나사로 같은 경우 누굴 이야기해요? 나사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작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청지기직을 그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를 실족하게 했어요? 나사로를 실족하게 했잖아요. 그런 일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들 실족하게 했잖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 경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일들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신약 교회를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거나 신학교 이 목사 교회 강단에 서거나 신학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 그거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온 우주 공간을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는 분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말씀을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보게 됐어요. 그분에게는 한번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참 미국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사람이 아주 뭐 저보다 훨씬 미남이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예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인터넷 강의를 하는 걸 제가 한 1시간 반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처럼 성경이 무오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 무오설을 믿는 사람은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인물이 좋고 지식이 저렇게 많고 정말 누가 봐도 말로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글쎄 신학교 강단에 서서 성경 무오설을 믿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수구 꼴통이다. 아, 지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예수가 그랬다 그러고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우리 친구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예수가 당신 친구냐?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날 날을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좀 뭐랄까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어리니까 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날을 좀 무섭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렇게 까불면 안 된다. 어떻게 예수가가 말이 나와 이 입에서 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이런 일들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잘못된 구원관을 선포하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끝까지 행위를 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새로 교회 오거나 이제 믿음에 이제 들어가신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믿어요. 예. 이렇게 되면 새로 믿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또 실족하게 만드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 영혼의 자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 있고 하면 그 연륜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듣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또 교회의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실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개독교의 목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에 잘 아시는 짐 베이커라는 사람 간음 사건이 있었고 지미 스웨가트라는 사람이 간음 사건 여러 차례 일으켰고 요 근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뭐 기독교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힌두교든 불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해서 빌리 그레함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일들이 목사가 일으키는 실족거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사람을 큰 실족거리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교육이 되고 있다. 동성애를 예찬하는 애플의 지금 사장이죠. 팀 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족거리를 주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팀 쿡이 하니까 나도 동성애한다 이거 아닙니까? 팀 쿡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회개보고해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실족골에 넘어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 자신이 실족골을 주면 안 되겠다. 우리 자신이 목사를 비롯해서 저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미디어 선교자를 다 나눠드렸잖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킹잼 성경을 쓰고 우리 교회는 철저한 근본주의 교회고 이 우월감을 가지고 가서 니네 한번 이거 봐 이렇게 나가면 그게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달해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족거리를 주면 절대 그 사람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팀쿡이 아니라 누가 나와서 실족거리를 우리에게 줘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크리스찬 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3절 4절에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듯이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 1절에 드린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가서 보니까 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의 경우에 범법을 하면 그러면 먼저 꾸짖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꾸짖어야 된다. 이게 꾸짖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꾸짖어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꾸짖는다고 하는 건 이게 잘못인 것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설명해 줘야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 가서 보니까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으면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형제 자매가 잘못을 하면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돌이키려면 꾸짖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첫째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자. 꾸짖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형제 자매가 이 일은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꾸짖으면 그러면 회개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 가서 보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형제가 하루에 7번 범법을 하고는 그 다음에 뭐 7번 회개하고 돌이키면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 용서해라. 다시 말씀드려, 예, 이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잘못을 보거든 비방하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무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어서 잘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용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킹잼 성경을 오래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품으면 품을수록 용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꾸짖고 그렇죠? 용서하고 예,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 교회를 하게 될 때 누가 너에게 실족거리를 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꾸짖고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면 무조건 회개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용서하라고 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이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온유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꾸짖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잘못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아 그렇군요. 내가 이 일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 넘치는 교회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는데도 예, 잘못을 무조건 덮어야 된다고 이거 건강한 교회 아닌 거면 이게 터져 나옵니다. 나중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가르쳐주고 그럼 그걸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온유한 심정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100% 용서해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 우리 아이들 키우시죠? 아이들 키우는 과정이 이렇잖아요. 잘못을 하면 뭐 어떻게 이거 잘못한 거다 하고 부모가 설명하죠? 맞습니까? 설명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버팅기다가 돌이키죠?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절대 안 잊을 거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러고선 지금 애들 키워온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키웠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머릿속에 그거 다 집어넣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건 죄라고 우리에게 콕콕콕 찔림을 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99%에 아니면 100%에요. 용서가 100%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100%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100% 용서해 준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다. 우리 사랑 침례 교회와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와 같이 회개하게 될때100%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가서 보니까 용서와 믿음의 관계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심을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100%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위나 아니면 이해심이 많을 때만 용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 다시 말씀드려,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아니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실족거리를 주게 될때그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회개할 때 계속 용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뭘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저거 진짜 회개했을까? 진짜일까? 이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거 진짜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여야지.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거 생각, 그게 불신의 행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그 믿음. 겨자씨가 채소 중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같은 이씨 중에 가장 작은 게 이게 이건데 요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다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귀신들 내쫓고 뭘 하고 하는 이쪽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그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들어가서 심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될 때까지 예수님 이후에 약 60년 동안 사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가서 너희가 이것보다 더큰 일도 한다고 하니까 뱀을 칭칭 감고 뭐 뱀을 내쫓는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 신약성경 말씀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이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존재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제 성령님의 은사,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준다.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시 한번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 이 믿음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될 때까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런 믿음이지, 지금 이 시간 산을 옮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거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방언, 다른 나라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언이 사라졌고,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 이거 없단 말이에요. 다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이 손만 대면 딱 낫는 이런 은사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이와 같은 선물로서의 믿음은 지금은 사라져서 그런 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을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기도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달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기도를, 하나님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에요, 믿음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거기 나오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믿음을 주셔야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나,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하니까, 저 구원받지 못하는데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면 제가 믿을 수 있으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받아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은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장 22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절까지 읽어야 돼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용서가 나와야 된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증대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그 믿음을 증대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형제나 자매가 우리에게 실족거리를 가져다 줄때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지금 마가복음 11장이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실족거리를 주게 될때 그분들이 돌이키면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 왜 겨자씨 이야기를 하느냐?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믿음이 오만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커지면 그럼 겨자씨가 커서 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 원하시는 용서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구약 성경 이야기 가서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다가 가인에게 매맞아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벨이라고 한그 형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에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그의 조카 롯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둘이 싸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제 양들이 늘어나고 낙타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초지 때문에 그 목자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카가 지금 삼촌에게 대들면 그 되지 않거든요? 그 조카, 어린 조카를 저기서 땅에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온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가 원하는 대로 먼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고 용서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자그마치 한 13년 동안 괴롭혔어요. 요셉을 팔아갖고 13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형들 용서 못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이집트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내려보낸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괴롭혔는지, 모세가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사람들 데리고 저는 일더 이상 못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있냐? 자기 형하고 누나도 들어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아내 취한 걸 가지고 모세를 책망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모세가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야기 요새 제가 이제 사무엘기 맥작기를 하고 이제 하면서 읽어보면 참 다윗도 한 13년 동안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사울을 직접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고 어떻게 다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수는 없다. 안 생길 수 없어요. 교회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다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도 실족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분도 실족거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께 간구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여기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제거든요. 간청을 잘 들어줘야 된다는데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간청을 잘 들어준다. 우리 남편들이 오늘 좀잘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간청, 아내의 간청. 아이고, 누가 벌써 아빠 쳐다보고, 오, 그러고 있네 보니까.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야. 간청을 잘 들어준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서 8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라 하라 하시니라. 자, 꾸짖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기도로 또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을 키우면서 우리가 제자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자의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까딱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잘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 큰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그만 일은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진행되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일만 하고 나는 그런 건 못한다. 주로 목사가 주로 그런 일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작은 일, 매일같이 진행되는 그 일도 열심히 해야 신실함을 보여야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기본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 구원 받았어요. 나는 왜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맨날 기도하면 복복복복 해서 복주는 그런 분인가?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온종일 일하고 이제 돌아온단 말입니다. 곧 돌아오자마자 그 주인이 종에게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주인이 그렇게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밖에 나가서 아유 불쌍하다 그러고 와서 내가 밥 다 준비했으니까 너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죠? 8절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 온종일 일하고 왔어도 밤 주인이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주인이 기다리는 동안 종이 다 밥 만들고 그렇죠. 다 한 다음에 나 먹은 다음에 너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세요?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 했으므로 그가 주인이 종에게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뻐기고 자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의무 본분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꾸짖고 또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고 이렇게 이런 모든 걸 믿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허락,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제자라고 하면 늘상 해야 될 그런 일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 그거 자세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마땅한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인생에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 아무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킹제임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지난 20년 동안 사실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정 보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치고 아주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이 킹제임 성경이 흥황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안 돼서 안 돼도 그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제 마음에 책무, 무거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한 성경으로 이걸 내놓았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이 일 끝마치고 저는 하나님께 갑니다. 그거 이상 제가 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 3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대학까지 다 해서 이렇게 졸업시키고, 그래서 뭐 직장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거 다 했어요. 하나님 자식들 잘 키웠으니까 이제부터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키워준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들과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10명이 성장해서 지금 500명, 600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큰 일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거예요. 예배당을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마음 자세다. 주방일을 열심히 합니다. 주차 봉사합니다. 교사로 봉사합니다. 집사로, 지역 인도자로 봉사해요. 헌금합니다. 교회 건축 헌금해요. 예, 미디어 선교해요.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거 다 해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직을 허락해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원을 주시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린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종으로서 그걸 감당했을 뿐입니다. 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누가복음 12장하고 왜 이렇게 이게 다릅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 가서 보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주인이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번에는 바뀝니다.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하고 이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지금 여기 대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은 뭐예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왕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고생하고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서까지 그들을 대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게 될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갈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성도들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문맥이 다른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 안에서 교만과 위선, 탐욕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억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날을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27절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지난 30년 동안의 모든 걸 적어놓은 거야. 2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결론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랑하려고 늘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흥하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흥하지 않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하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하게 돼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교회가 번영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첫째, 실족거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도 그거를 피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을 늘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로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겨우 의무만 하는 그런 성도가 있대. 겨우 의무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일을 이렇게 하면 생색을 내고, 하나님 제가 이걸 했으니까 이만큼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 여러분 두 아들 비유 배우셨죠? 그렇죠. 거기 큰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큰아들. 아버지의 일은 하는데 겨우 의무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또 한 다음에 제가 이거 했으니 아버지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이거 했더니 이게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기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